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장상 교수가 국민일보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의 삶을 한약보자기에 넣고 꼭 짜면 감사라는 글자가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장상 교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를 겪었던 세 번, 그 세 번의 고비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38선을 넘으면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지만 천사 같은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어린 장상의 마음속에 생명이란, 사람의 목숨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확실하게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47살 때 수술을 받은 일이었어요. 평소에 늘 건강을 자신하다가 난 뭐 아픈데 없어, 난 건강에 자신 있어, 예.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2002년도 여름에 겪은 국무총리 총리 청문회. 이때 장상 교수는 청문회 위원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이 궁색해서 쩔쩔매고 곤욕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했는데, 참고로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후보가 됐었죠. 그러나 2002년도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낙마하고 말았는데, 장상 교수는 사람 앞에서 받는 청문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내 인생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니 내가 겪었던 삶의 모든 위기는 조금도 투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이 보자기에 넣고 꼭 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휴, 헛살았어. 지금까지 헛살았어. 바보처럼 살아왔어.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숨만 나오고 실망만 나오고 탄식과 후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맥추절이란 글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서, 혹시라도 맥추절을 맥주절이라고 잘못 아시면 안 돼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유목 문화를 끝내고 농경 문화를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도시 교회들처럼 우리 역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오늘날 우리가 보리나 밀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나 오늘이나 맥주절의 핵심이 감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맥주감사주의는 1년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 것인데,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요, 조금 특별한 감사이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좀 이상하다. 예, 이상한 감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예, 그러한 감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요, 육체의 가시로 인한 감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전편인 고린도 전서와 또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찬은, 예, 우리 잠시 후에 성찬 가질 텐데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기독교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적용될 수 있는지, 헌금의 목적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 밖에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는요, 감사라는 주제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감사라는 주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감사드리고 있는 첫 번째 감사한 것, 저기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란 뭐냐? 사도 바울이 앓고 있던 질병을 가리키는데요, 아주 심한 안질이었다, 혹은 세균성 이질이었다, 혹은 간질병, 뇌전증이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바울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동안 낫지 못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가시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평생 동안 낫지 못한 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잠깐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토록 힘겨운 질병이 어째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100%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적인 건강관리의 부족함을 비롯해서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아, 나 질병 걸렸네? 무조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심각한 질병을 비롯하여 가지가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TV 앵커인 데이비드 브링클이라는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 깊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거나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서 멋진 집을 지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앞에 놓여진 벽돌을 보고 분노와 원망만 하는 사람은 그 벽돌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만 작용하지만 자신 앞에 놓여진 벽돌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 벽돌이 그의 인생의 귀한 디딤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 담겨진,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와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귀한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감사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기도가 거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8절로 9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예, 지금 읽은 저 본문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기에 나온 이 이것, 이것이란 뭡니까? 두 말할 필요 없죠. 방금 살펴봤던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 간구했다, 세 번 간구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기도했다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작정 기도를 했다. 예, 이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주의 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있잖아요.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예, 얹어 놔도 병자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얹어만 놔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 나음을 받았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인데 질병을 고쳐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당연히 응답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저기를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떻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입니까? 사실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은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섭섭한 표현입니다. 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야 뭘 그렇게 욕심을 내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줬는데 너 내가 너한테 준 거 내가 너한테 내려준 은혜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병을 고쳐달라는 너의 간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 이미 충분히 받았어. 욕심내지 마. 너의 기도 내가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 그런데 너의 기도 거절하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 거절을 받은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야 저리 가! 너의 기도 내가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전에 제가 두 번 정도 기도 응답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는요, 예, 저렇게 네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첫째, 즉시 응답 혹은 그대로 응답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나죠? 이건 뭐 예, 1번만 있으면요 세상 말로 끝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렇게 1번 즉시 그대로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번 어떤 응답? 지연 응답도 있어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 이때 주셔야 돼요? 이때까지 주셔야 돼요? 내가 정한 시기, 그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때보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연되고 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네 가지 기도 응답 중에서 두 번째 지연 응답이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겨운 거예요. 그다음 가면 세 번째 다르게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는 A라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자면 아니 거절이 어떻게 응답이 되냐?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응답이라고 할 수 있나? 거절, 응답,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어째서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8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저기 있는 굵은 글씨로 된 첫 번째 굵은 글씨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굵은 표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이 두 번째 구절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나온 굵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보셔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나 약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생 동안 낫지 않고 따라다닌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 실제로 정말로 정말 정말 약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준 사도 바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드린 기도 그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거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풍족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당연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당연한 감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당연한 감사만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감사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보며 분노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깨달아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 또한 내가 드린 기도 그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거절됐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 그와 같은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당연한 감사만이 아니라 사도바울처럼 특별한 감사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보면서 분노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깨달아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 내가 드린 기도가 거절됐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감사드린 그와 같은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